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다 그 마음속으로 한번 꼽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예수의 족보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성경에 가장 중차대한 인물로 우리 기억에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를 펼쳐 나가심에 대한 성취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 크게 두 번의 부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 세계를 존재케 한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고 축복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한 또 그 후손들의 범죄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진노의 형벌을 자초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개입하셔야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참 수많은 사람들 또한 선지자와 사사들을 등장시키시고 동원하십니다. 왜 그리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심판을 자초한 그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 속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증거가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증언하고자 이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서 있는 자입니다. 아브람이 장차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칭호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하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뛰어남, 어떤 개인의 믿음이 있음, 능력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세우심에 대한 예표가 곧 아브람입니다. 즉 아브람의 나타나심과 그 축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르심과 축복을 약속하는 대표자로서의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죄로 찌든 그 인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표요 작정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자 말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 근접해 있는 그러한 처지는 아닙니다. 11장 29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주어지죠. 명령은 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11장 29절 30절과 오늘 2절 3절의 그 축복의 내용은 너무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약속 속에 다섯 가지 1인칭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과 큰 공동체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형편은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은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겸허하고 받아들여야 할 미래는 잉태치 못한 삶과 소망이 끊겨진 세계가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자신이 스스로의 성취나 업적에 달려있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의 미래는 너희 스스로가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그 영광스러운 선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류의 선물일까? 우리가 선물로 가득 찬 마치 동화 속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동화 속의 세계, 선물로 가득 찬 행복할 것이겠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선물은 행복과 안정과 번영과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가치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12장 2절에 이 기대하는 이 상황과 11장 30절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심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창조하거나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너희 미래는 불확실하다. 너희 스스로 자손을 양산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 선물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은 것이다. 삶의 주도권, 삶의 열쇠는 아브라함 스스로에겐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 없이는 창조도 없다. 하나님 없이는 잉태치 못하는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도 없다. 불가능하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선물인 행복과 안정과 번영과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신기루에 불과하다. 고통 그 자체인 것이다. 너희가 꿈꾸는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가 꿈꾸는 모든 소망과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질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진 그 약속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의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너는 결별하라랍니다.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모든 세계와 모든 꿈을 접고 결별하라. 이제 결별하는 그 순간부터 신뢰와 찬미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도권과 열쇠를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운행됨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곳으로부터 나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이건 상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요. 약속하심입니다. 이 명령은 초청입니다. 너는 혼돈의 세계를 떠나듯이 불임의 삶에서 떠나라. 그러나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부친 테라가 갖고 있는 그 지도력 또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상당한 재력가였죠. 그런데 11장 32절에 부친 데라가 죽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연히 돌아올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없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행복과 만족은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떠나라. 그 명령 속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라는 명령도 없어요. 구체적인 명령임. 내가 날마다 지시해 줄 테니 너는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집을 이주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강도를 만나게 되고 뱀과 전갈을 만나게 되고 낮과 밤의 그 기온차가 살인적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죽음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저 항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브라함이 성령의 간섭으로 인하여 그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장 2절 3절에 그 약속이 펼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에 그 미래에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에 아브라함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할 수가 없겠지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야 할 길을 스스로 터득하고 계획하고 알고 이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침체 있죠? 왜 그럴까요?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배가 출항할 때 그 어린 학생들이 신명나고 좋아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몇 시간 뒤에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은 이거 몇 시간 뒤에 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어질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지요. 불확신 미래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떠나라. 그곳에서 나와라.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벗어나라.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자기의 길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하루하루 가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해도 그 명령에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시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인회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0절부터 또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판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애굽 노예로 팔림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항복스럽습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를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단단히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형통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가 노예로 팔리움을 당하고 눈물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요? 항복스럽질 않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의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통하여 펼치시려는 목적하심에 대한 형통인 것입니다. 그의 지금 형편과 조건과 환경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눈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재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 요셉을 통하여 장차 펼치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인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개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형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케 하리라. 오직 믿음. Only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인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봐야죠.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장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총리로 세우시는 그 자리. 지금 39장 상황만 봐서는요,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꿈을 꿨어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겠다. 요셉을 들어 쓰셨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지죠? 이방 민족인 애굽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축복을 받죠. 또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이 축복을 받아요. 상상이 나가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요. 온 백성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그 지혜를 통하여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자 이스라엘이 함께 먹고 사는데 살리움을 받잖아요. 게다가 요셉을 팔아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죄를 범한 바로 이 형들이 하나님 앞에 동생 요셉 앞에 회개함으로 저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당사자가, 예수 믿는 당사자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암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안 믿는 가족 가족이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요.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사자인 성도는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성도를 통해서 온 가족과 지인들과 친척들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가에 대한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의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목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높이 세웁니다마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요셉의 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결론을 알고 있어도 그 과정 겪겠어요, 여러분? 손사래를 칠 겁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그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전 인류를 향한 축복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와 어쩌면 방불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함께 하심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너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세상의 방법과 그 가치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마라. 내 인생이 고단하냐? 내 인생의 눈물과 아픔으로 범벅이 되어 있느냐? 내 인생의 좌절과 낙심으로 눈물 속에서 살아가느냐?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 석자를 호명하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너를 초청하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길을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와 그 세계 속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요 명예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가?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하세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존재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과정과 여정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심. 두려울 것이 없지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 서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일그러지고 파괴되어지고 소멸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인생과 삶과 인생 행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내시는지 소망 중에 기다리시고 소망 중에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주의 명령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펼쳐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헤매이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많은 후손을 내어서 내 뜻과 계획을 펼쳐 나갈 것이다.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그 행로 속에 함께 하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들어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양손 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